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북중 국경 지역에 경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발언에 대해 북한이 인신 공격성 비난을 가했습니다. 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호입니다. 네, 먼저 남북관계 알아보죠.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이었나요? 북한의 고위급 접촉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접촉 날짜를 19일까지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 날짜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촉은 결국 무산이 됐는데 먼저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 정부에서 남북한의 고위급 접촉은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그리고 북한의 국방위원회 이렇게 권력기관들 사이에 그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담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초에 1차 고위급 접촉이 있었던 데 이어서 이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일 이 북한 측에 통지문을 보내서 이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한국 당국은 이 제안을 하면서 그동안에 북한 측이 계속해서 요구해왔던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특히나 그 이 제안에 맞물려서 한국의 6일째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그 증언을 통해서 이 남북 관계가 경색을 벗어나서 이 발전의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개선하는 데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 당국이 제안했던 19일 이전까지 아무런 호응도 하지 않아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네, 북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솔깃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남한 쪽이 5.24 제재 해제 얘기도 했고 또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그 응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날 남북이 그 고위급 접촉을 판문점에서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19일이 바로 그 미한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그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상당히 그 반발하고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미한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 남북 간의 그 화해와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그 고위급 접촉을 갖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런 건축이 많고요. 다만 아직까지 뭐 거부한다는 반응은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침묵을 지켜서 그 남측이 제안한 그 고위급 접촉이 일단 무산된 상황인데요. 북한 자체가 이 고위급 접촉에 그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역시 좀 시기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훈련이 좀 끝나고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 훈련 날짜가 사실 뭐 갑자기 정해진 건 아닐 테고 미리 이미 다 정해진 상태에서 훈련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걸 다 아는 그 한국 정부가 또 이 날짜를 정해서 그 제안을 했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쪽의 기싸움 이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북한 당국자의 입에서는 이 시점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한국의 정치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사실 그 1차 접촉 때는 그 합의를 한 이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사실 한국군과 미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지만 이례적으로 그때는 합의대로 그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그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또 그 북한의 5.24 그 제재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라면 응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그 미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 군사 훈련이 큰 장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그 이번 접촉이 무산된 뒤에도 북한에 대해서 고위급 접촉을 응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김희도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볼까요?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이유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간에 풀어야 할 인도적 현안과 상호 관심 사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목소리였는데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사실상에 거부를 해서 접촉이 무산된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위급 접촉을 하자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는 걸 보면은 한국 정부 안에서 뭔가 그 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기류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 기류가 있다고 뭐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6.17 통일부 장관이 그 국회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남북 관계를 선순환으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어떤 좀 남측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치나 언급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남측도 이에 상응해서 그런 화답을 해서 남북 관계를 좀 더 지금의 그 강대강 좀 부정적인 기류에서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의지가 있는 얘기인 만큼 북한이 어느 정도 좀 호응하고 반응을 보이면 그 서울 쪽에서도 좀 그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앞으로 또 한국 쪽에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한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때는 고위급 접촉 제안에 호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북한의 입장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늘 그런데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고 관측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올해 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부터 계속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또 이 부분을 줄곧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서 남북한이 그 마주 앉는 것을 꺼리고는 있지만 역시 한국 정부 당국이 그렇고 또 북한도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볼 것이고 그 반응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훈련만 끝나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많은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정치인 얘기도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박지원 의원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계기로 방북을 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어떤 계기였냐면은 그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서거 5주년을 맞아서 그 이를 그 조문하는 화환을 보내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은 그 북한이 전달하려는 화환을 받기 위해서 그 박지원 의원 또 나머지 그 측근들이 그 개성공단에 가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났고요. 이 관련해서 물론 화환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기타 남북 관계에서 여러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뭐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북한 쪽에 그 고위급 인사하고 만났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려졌습니까?
예, 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박지원 의원이 한국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그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사실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북한 대북 접촉에 상당히 그 마크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고요. 또 실제로 그 대북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과도 이전에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숙한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 특히 그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임동원 씨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북통이 같이 자리를 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내용으로는 그렇게 많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일부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 김양건 부장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한이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왜 하필이면 군사훈련을 하느냐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8월 15일 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대화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김양건 부장은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떠한 것을 하자고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박지원 의원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은 이런 그 김양건 부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 북한도 군사훈련도 하고 로켓도 발사하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라도 교류 협력의 기회를 포착해야 남북한이 서로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 부장은 이에 대해서 당 중앙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핵을 거론하면서 다른 걸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핵 문제는 남북 간에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쨌든 핵 문제하고 또 5.24 조치와 관련해서 남한 쪽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게 북한으로서는 좀 불만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한마디로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남북이 그 한자리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뭐 관계를 개선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현재 그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가 전반적으로 그 개선이 되려면 핵 문제, 북한에게 그 일차적으로 그 한국을 겨냥한 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문제니까 핵 문제를 그 해결해라, 비핵화를 해라. 그 비핵화가 당장은 힘들다면 무슨 그 전제 그 사전 조치, 그 일차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서 그 의지를 보여라 이런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5.24 문제입니다. 그 북한이 그 2010년에 한국의 그 군함이죠. 그 천안함을 그 공격을 해서 여러 그 해군 장병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조치와 관련해서 이것을 풀려면은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이런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라. 이것이 그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런 것은 우리 힘들다 이런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남북한이 마주 앉는다면은 그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5.24 조치와 관련해서 특별히 한국이 어떤 전제 조건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최 기자가 지금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5.24 조치라는 게 북한의 그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폭격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 조치로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인도적인 지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형태의 남북한 간의 그 접촉을 교류 협력을 중단한 그런 조치인데요. 이 한국은 이 5.24 조치 해제 한국 내에서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요. 박근혜 정부도 이 제재를 해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제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북한 측의 어떤 합당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그 언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북한 측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 간의 그 교류, 협력, 여러 분야가 있고 여러 사업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그 금강산 관광이 굉장히 눈에 띄죠. 논란도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에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 금강산 관광 문제도 나온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의 그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 가서 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금강산 관광은 그 유엔 안보리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그 한국 정부 그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정부는 그동안 그 금강산 관광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그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제재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그 유엔 안보리가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저 재무부 관리의 말을 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그 사실이 되면 조금 좀 온도차가 있는 얘기고요. 이것을 좀 완곡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재무부 관리가 하려던 말은 아마 그 한국 정부는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정치적인 그 공간이 있다 이런 뜻에 좀 완곡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을 하셨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는 사실 이것이 그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런 요구를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사실 연기하는 듯한 발언이 통일부 당국자들의 그런 그 브리핑을 통해서 줄곧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 그 결의를 보면은 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활동에 쓰일 수 있는 그 현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상당한 정도의 현금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안보리의 유권 해석을 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 통일부는 이번에 그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의 이번 그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다시 한번 그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됐었죠. 그동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현금이 북한으로 들어간 그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뭐 현금은 매년 뭐 1억 달러가 조금 부족 덜 된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동안 그 금강산 관광은 그 돈도 돈이지만 남북관계, 경색된 남북관계를 그 물꼬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 한국 그 관광객이죠. 박왕자 씨 그 피살 사건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제재의 그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내용 중에 그 북한에 대한 관광을 하지 마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있냐면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되는 자금 그것도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금강산 관광을 북한의 그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 북한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 남측에서 북한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노동당이 관장하는 그 어떤 중앙 금고로 들어가고 일부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다음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남북관계 얘기할 때 이 훈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요. 19일 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이 됐죠. 먼저 이 훈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예, 그 을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사실 이름을 바꿔서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이후에 계속되어 온 미군과 한국군의 그 연합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5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그런 연례 정례적인 행사인데요. 그 이번 그 을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한국 군 5만 그리고 미군 3만 정도의 대규모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 시작된 것이고요. 또 오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그 을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그 이전에 키 리졸브 훈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훈련하고는 좀 다른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그 키 리졸브 훈련은 대규모 그 야전 부대가 무장을 한 가운데서 실제 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이렇게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인 반면에 이 을치 프리덤 가디언은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실병력들이 그 무장을 한 채로 그렇게 전투 훈련 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그런 방안을 훈련하는 그런 가상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휘소 훈련을 저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는데요. 올해 훈련 특별히 다른 때와 달리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나요?
네, 한 가지가 좀 차이점인데요. 올해 그 을지 가디언 훈련 연습에는 북한의 그 핵과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 처음으로 공식 적용됩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이란 것은 지난해 10월 제45차 미한 안보협의회 영어로 SCM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미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전시와 평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무기 사용에 대한 단계별 전략입니다.
이렇게 억제 전략 또 그 대응 전략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 훈련을 사실상의 핵전쟁 선전포고다 또 북침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북한이 이런 그 주장을 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 북한은 실제로 이 한국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있을 때면은 이 병사들이 사실 그 군화를 벗지 못하고 비상대기 상태에서 상당히 긴장 상태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이 그 훈련에 대해서 사실상의 핵전쟁 선전포고 그리고 또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훈련이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 미국의 그 핵 잠수함이 참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 핵 항공모함도 참조하고 또 어떤 때는 그 핵 무기를 싣고 그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B-52, 52죠. 이런 전폭기들도 훈련에 참가하고 이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한국 당국과 미군 당국이 이것이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떤 연습도 공격용이라고 하고 하는 연습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언제든 북침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연습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펴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과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없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훈련이 그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그 해왔는데요. 단 한 번도 무슨 북한을 북침하거나 도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가 있는 한은 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군대가 저 보고 훈련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그 학생 보고 공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그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례적인 그 한국과 미국의 그 방위 훈련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지난 18일 날 그 미 국무부의 그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국무부의 그 머리하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것은 연례적인 방위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올해 훈련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면은 북한이 이 훈련을 국제 문제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한 군사 훈련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상정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하게 된 계기 자체는 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서한을 계기로 최근에 열린 그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 중국 측 대표가 각국 그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밝혀달라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국 대표들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그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뤄야 한다. 그리고 또 여기 이 안보리 그 논의에는 북한 측 대표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달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그래서 북한 측의 요구대로 안보리를 소집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안보리가 소집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나라일지라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소집의 필요성을 제안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나라가 없었고 특히 중국조차도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논의하자라는 것은 각국의 의견을 밝혀달라라는 그런 발언을 하긴 했지만 중국 자체가 이 안보리 소집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한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보리에서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경비 소식인데요. 북한 당국이 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 뭐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는 이 경비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이 같은 보도는 그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 관련 구호 활동을 펴고 있는 이 한국 내 활동가들 그리고 또 중국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요. 그 중국의 매체의 보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압록강변에 그 군사시설이 대거 신축되고 있고 북한 측의 군사시설이죠. 그리고 또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강하는 작업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그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은 이 탈북자들에 대한 국경경비대, 북한 국경경비대의 책임과 처벌이 엄중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 국경경비대와 탈북 브로커들이 과거에는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그 금전을 받고 그 주민들의 탈북을 묵인해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가 본데요.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국경경비대 요원들의 그 북한 당국의 감찰 활동이 강화됐다. 이것도 다 그 경비를 강화한 그런 내용의 일환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나와 있습니까?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대개들 관측통들은 그 이것이 그 탈북자 문제가 벌써 10년 이상 된 오래된 문제인데요. 그 김정은 정권이 그 탈북자 문제를 일종의 그 단순 무슨 인권이나 뭐 이런 문제보다도 그 일종의 그 체제 위기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 거 아니? 현재 그 북한을 탈출해서 그 한국에 머무는 탈북자가 한 2만 6천 명 이상 되고요. 또 중국에까지 나온 사람을 하면 뭐 3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인구에서 3만 명 이상이 어쨌든 나라를 버리고 외국에 나왔다고 그러면은 웬만한 마을 고을마다는 한두 명씩은 다 그 탈북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또 탈북자들이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로로 해서 또 외부의 각종 정보 또 그 달러, 엔화 같은 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 정권에서 이걸 상당한 체제 위기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겠다. 이런 그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는 이 탈북자들의 월경이라고 하죠. 그 국경을 넘는 그런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또 체제 위협으로는 인식이 안 됐나 보죠. 김정은 정권에 비해서는.
그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한국 정부 소식 등 그 탈북자들을 보는 북한 당국의 시각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과거 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싫으면 뭐 떠나도 좋다 뭐 대개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김정은 시대 때는 체제 위기로 받아들여서 경비를 강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탈북자 숫자가 이제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 중요한 또 사안이 되고 있나 보군요. 그런데 이렇게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아까 탈북 그 브로커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브로커들에게 이제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이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는 그 경비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비용이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비용도 높아지는 게 당연한 현실이고요. 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활동가들이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비용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1,000 정도 하던 탈북 비용이 최근에는 $9,000까지 그러니까 9배가 오른 게 되는데요. $9,000까지 뛰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국경수비대하고 이 탈북 브로커들과의 그 연계 이런 것들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 활동 그리고 감찰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브로커들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는 활동, 브로커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9천 달러 정도까지 만약에 올랐다면 이거 뭐 아무나 탈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겠네요. 그만큼 또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도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요. 지난 그 2009년이 상당히 많이 그 탈북자가 한국으로 들어온 시기인데요. 지난 2009년에서 2011년도에는요. 매년 약 그 2,900명에서 2,700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첫 해죠. 2012년에는 그 수가 그 1,500명대로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요. 지난해와 올해도 역시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상당히 많이 그 탈북자 수가 김정은 체제 들어 감소된 겁니다.
네. 최근 상황을 듣기가 아무래도 탈북자들로부터 듣기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들 수 있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 관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지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이걸 두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케리 장관이 무슨 얘기를 도대체 했길래 북한이 이러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케리 장관은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을 그 전후해서 몇 차례 공개적인 연설을 했죠. 기조 연설 등을 하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이 북한과 관련해서 얘기한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관계 개선을 마다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인다면 그렇다는 거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도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새로운 입장 표현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케리 장관을 비난한 겁니다.
네. 북한이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케리 장관을 비난했는데요.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담화를 냈는데요. 흉측한 주걱턱을 가진 승냥이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상당히 외교 문서에는 쓰기 등장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케리 장관을 비난한 겁니다.
네, 이번에 케리 장관에 대한 비난, 외무성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최고 권력기구인데요. 정책국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북한이 이번에 케리 장관의 그 입장, 북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그 반박 논평을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최고 권력기구의 그 정책국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낸 것은 그 캐리 장관의 대북 인식,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 전반을 좀 조목조목 나름대로는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국 대변인 담화는요, 캐리 장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그런 앞서 얘기했던 입장을 그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것뿐만 아니라 존 캐리 국무장관이 이번 8.15 광복절에 그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하 메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절이라는 게 일본의 그 36년에 걸친 그런 그 지배로부터 한반도가 통일된 날을 축하하는 그런 광복절인데요.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그 담화에서 이 분단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축하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반에 대해서 그 권력 최고 권력 기구가 조목조목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커스 미한 연합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이 최근 들어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를 더 강화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김연호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